우리 다 자리 앉아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 아침에 읽고 생각토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심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핑계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영혼에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시간은 헛되겠기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저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길을 위하여 말씀을 닦은 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전하여지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장이라고 불러도 과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매우 좋게 만든 그 세상이 그곳에 부패함이 그곳에 쇠락함이 그곳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역사를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 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그렇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의 큰 고통 가운데서 나실 때 큰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고통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모의 땀과 그 정성에 힘입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여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을 때에 이 세상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금방 배우게 됩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중간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고통과 고난으로 채워진,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담이 실수한 그 범죄를 우리 자신이 거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역사에 대하여 바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떠한 견해로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가를 같이 생각하며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고난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고난에 대한 그 느낌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것이고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하여졌을 때 우리의 가계가 맞지를 아니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져서 그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해졌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불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경향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불만족함을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옆집을 보았을 때 옆집 잔디는 더 새파라 보이며, 그리고 옆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똑똑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우리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먼데 보이지 않는 또는 그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은 훨씬 나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나의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주신 아내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녀들에 대한 불만, 또는 부모에 대한 불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에 대한 불만, 사업에 대한 불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불만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거기에 그 불만은 더 크게 삶에 대하여 그 마음에 차지 아니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당신은 만족합니까? 당신의 재산에 대하여서, 당신의 삶에 대하여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정직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완전히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들은 또한 그 자신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히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였던 사람,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았던 사람이었던 소돔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다 헛되었다. 나의 부도 헛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도 헛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즐거움이 다 헛되었다고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아덴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마그네든 외국인들이 원하였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낡고 마음에 차지 않게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그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만족치 못하여서 심지어는 배우자까지도 새로운 배우자가 있다면 좀 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찾음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것을 찾으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서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각 나라에서 새로운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에게 서로 바치기를 원하였기에 세상의 신기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항상 맛보았던 그 소돔은 이야기할 때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새로운 것을 보았으면 거기에서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다시 더 새로운 것이 없이는 그 눈이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새로운 것 같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거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롭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만들어내던 그 토마스 에디슨이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은 그 자신이 얘기할 때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에부터 있었던 그 자연의 비밀을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돈할 수만 있었지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은 없다고 자신의 그 일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줄 줄 알면서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삶에 만족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살아갈 길이 없겠는가?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을 찾게 되고 우리의 육신을 즐거울 것을 찾게 되고 우리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갈 그리하여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 귀찮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보여주는 그 연극 가운데 극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고 또는 괴로움을 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마시자, 마셔서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또는 친구들과 즐거움을 찾을 때에 한 잔의 술을 같이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의 술이 거나하게 그를 취하게 하고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고 기분이 좋게 하여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한 잔의 술을 마셨을 때에는 그것은 겨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잔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세 병이 되어야 됩니다. 만족을 위하여서는 삶의 그 육신적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그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전에 있던 걸로는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거보다 도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그래야 자신의 몸이 그곳에 속박될 때까지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면할 수 없는 노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만족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그것이 때로는 어떠한 이성간의 관계로서 한 여자와 만족하지 못하여서 수 없는 많은 여자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야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그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만족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그리하여 천국에는 그것의 종료를 사며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곳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에서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가난에서 나는 놓여놨을 때에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죽도록 일하고 그리하여 내가 많은 재산을 쌓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나 모든 고난에서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 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극들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부자들을 가까이 하고 살아보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삶에 대하여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 그 이병철 씨 내가 옆에서 보니까 내가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 그것을 근사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본다면은 거기에 엄청난 어렸을 때 엄청난 가난 가운데 살다가 크게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려주는 것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그 재물 때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 자녀들 사이에 있는 갈등,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를 향하여서 그 여러 가지로 그의 재물을 탐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한 그 두려움과 그들과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계속되는 그 투쟁,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나아진 삶을 찾아가다 보면은 나는 내 삶이 행복을 성취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살아가 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의 마지막에는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족하지 못한 삶, 그리하여 그 세상의 여러가지 즐거움을 찾아보고 내 힘으로 내는 고난에서 내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에 또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불평하고 그 불만을 남을 향하여서 그 핑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후에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 얻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불만스럽고 네가 지금 부끄럽고 네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너는 분명 범죄하였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은 제가 먹었습니다 하였으면은 그 대답은 우리가 그건 정직한 대답이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남자다운 대답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그 대답에 대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아담의 대답은 먹었습니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거기에 이유가 잔뜩 앞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또 책임은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책임입니다.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지극히 적습니다. 나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은 첫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을 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며 그 모든 무엇보다 사랑하였던 그지만은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는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은 나는 지금 부끄러움도 없을 것이고 나는 지금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책임이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책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또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 내가 먹지 말라고 할 실과를 먹고 또한 그것을 너의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남편 또한 그것을 먹도록 하였느냐 여자야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깨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결과적으로 거역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저 당한 것밖에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피해자들입니다. 나에게 당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나의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은 나의 부모 때문이고 나의 자녀 때문이고 나의 남편 때문이고 나의 아내 때문이고 나는 잘했는데 문제는 다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피해자입니다. 불만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고 한 거기에서 마지막에 실망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지는 삶의 모습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며 마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일반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세상의 고난을 대처하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아담이 그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그러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그가 보았을 것인가를 잠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을 때에 그 고난을 지나갈 필요가 없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된 것을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가정의 질서를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또 아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핑계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아담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졌겠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아담이 그때 이렇게 느꼈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아담의 위치에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뱀이 뜻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그 대하시는 그 어미함을 그가 먼저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향하여서 뱀이 뜻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너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를 바로 저주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를 내가 저주하였고 너는 이제 영원한 불못에 너의 위치가 정하여졌고 넌 그곳에서 놓여날 수 없음을 그리고 너는 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던 그 사탄을 향하여서 그는 영광스러운 천사였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아담이 보았을 때 자신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천사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였고 하나님의 자비를 엿보며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의 죄에 대하여 벌하시며 그를 저주하시며 영원한 심판으로 그 사탄을 판결하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수과를 먹는 날에는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그리고 영원한 저주밖에 없다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바랄 것이 없다고 그는 그 두려움밖에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재판정에서, 그 한국에도 아마 이제 다시 그것이 부활하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만은,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의 죄의 값은 사형으로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법에 따라서 죽음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을 언조받고 선고받은 죄수, 그에 있어서는 죽음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죽음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실 때에 아담을 대하시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대하는 것과 다름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가 듣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변개한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을 물어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그에게 또한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에게 선고하시는데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아담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 옆에 있는 너를 범죄하게 한 그 뱀을, 그 사탄을 내가 저주하며, 내가 짓고 살아가야 될 그 땅을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며, 그야말로 나도 그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담은 기대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천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던 자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저주하시며 영원한 멸망으로 보낸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죽을 그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그러나 나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그에게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여인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고통은 곧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그 생명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 생명은 또한 계속될 것을,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정령 죽을 자리에 있었던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령 죽어야 될 나를 향하여서 너의 자녀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노동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허락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틀에 묶여서 죽음을 당하여도 그 죄를 다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 이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그 사형틀에서 놓여놨다고 주지사가 또는 대통령이 그 사면을 이야기하여 준다면 당신은 이제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그 사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담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저주받을 그 죄에 대한 그 사면을 그곳에서 듣게 됩니다. 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왜 자녀의 생선에 대하여서, 왜 먹을 것에 대하여서, 왜 나의 삶에 일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놀라움을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정녕 죽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20절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말씀, 그 아내를 하와와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녕 죽을 아담을 향하여서 너는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담은 거기에서 놀라웠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죽인 놈을 죽어도 마땅치 않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려고 향하여서 어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15절의 근거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그 후손, 여자의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범죄케 한 그 범죄함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만일 그것을 아담이 우리처럼 알았더라면, 만일 우리가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분명히 그가 알았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놀라웠을 것입니다.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나의 죄값을 갚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도록 하십니까? 어찌하는 애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 후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또한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만약 이때 자신의 죄를 여전히 고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내려가면서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여인의 후손을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을 구주라고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여전히 아담의 길을, 범죄한 길을 고집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완전케 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고난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주위에 있는 모든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앤 후에는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나의 아들로부터 나의 딸로부터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된 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한 후에는 술을 통하여서 마약을 통하여서 여기서 도망간 후에는 나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 두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이때 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십니까? 나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까? 나에게 산자들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하나님의 독생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는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용서를 우리의 것이라고 소유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고난의 근원이 되었던 그 죄에 대하여 그것과 원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15절에 그 범죄에 학해한 그 뱀, 뱀이 뜻하는 그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사탄을 원수 삼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그 마귀와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의 신부된 교회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마귀와 죄와 원수되어서 죄를 극도로 미워하며 죄를 경계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알기에 그것을 다시는 품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까 해여나 거기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탐호하게 싸우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첫 두 장과 맨 마지막 두 장에서 완전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마지막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완전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그곳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는 네가 고통하며 눈물 가운데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라고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 아픈 일들, 괴로운 일들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사탄이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이 저주받을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받은 것을 우리는 이걸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토네도가 와서 지진이 와서 여러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여러가지 일들 가운데서 끝없는 저주가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악한 그 영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그 저주한 받은 가운데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일을 말미암이라.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상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한데서 점점 부패해가고 점점 죽어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됨을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기에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잔잔하여서 잔잔한 신의 물과 같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혹시 큰 풍랑이 일어나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따라서 나를 대하셨다면 나는 이 시간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게는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메리트 하나까지 세시며 나의 필요가 알고 계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기에 나는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며 믿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으니 나는 그러한 삶 살기 싫다. 세상에 고통이 있으니 이러한 세상 나는 살기 싫다. 어떠한 연예인처럼, 어떠한 전 대통령처럼, 어떠한 사업가들처럼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이 세상 싫다고 쉽게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은 그리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라고 그것을 붙잡아 섬겨 나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 놀라운 그 기도를 하여 주셨습니다. 환난 날, 우리의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초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따라서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기에 그를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 극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삶을 다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이 이루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고난을 지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리지치라고 하는 사람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곳에서도 말씀드린 줄 압니다. 태어날 때 양 팔과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촌이 그 의대에서 공부하면서 의과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너희들이 사람들의 혈압을 잴 때는 이쪽 팔에다가 그거 재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사촌이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팔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다리에다가 그러면 그 혈압을 재라. 그러니까 그 사촌이 있다가 그럼 다리도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교실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 그의 몸에 조그만 그 발가락 두 개 그걸 가지고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들은 그가 태어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노그램에서 건강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손과 발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의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몸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부모도 의사도 그 아이가 팔과 다리가 없을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러한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얼마나 또 고통받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놀리고 따돌림을 받고 할 때 그 괴로움이 나는 살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목숨을 끊고 싶어 했었던, 목숨을 끊려고 했던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27살쯤 된 걸로 한국 나이로 28살쯤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는 최소한 200만 명 이상에게 행복에 대하여서 소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9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아원을 그가 짓고 학교를 짓고 그 건강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즐기고 축구를 즐기고 그 이게 뭡니까 골프를 즐기고 또 뭐 농구를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발가락 두 개 가지고 남들보다 풍성한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그 부모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또한 부모가 믿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하여 지금 그에게 너에게 팔다리가 있으면 더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보여진 고난은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가진 고난의 그 무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이 너무도 차이가 있기에 찬송함과 감사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림을 끊이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불만 가운데에서 남을 원망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남의 책임으로 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회피하기를 바라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찡그린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도 큰 은혜,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